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8일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7일 오전 10시 48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47km, 속도는 약 마하 4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오늘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를 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그것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의 것이라고 주장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 마을에서 떨어진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만든 미사일이 러시아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 미사일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나는 우리가 공정하기를 원하고 만약 그것이 우리의 방공 미사일이었다면 그 증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조사팀에 우크라이나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16일 자국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가 발사한 것이 아니라며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시 하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지난 8일 실시된 중간선거 개표 결과 공화당이 어제 하원 장악에 필요한 218번째 의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캘리포니아주 제27선거구에서 마이크 가르시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의석수는 435석으로 이 가운데 과반인 218석 이상을 확보하면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다시 장악한 것은 4년 만이지만 이번 중간선거가 레드웨이브가 될 것이라던 당초 전망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가 올 3분기에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연방통계청은 어제 올해 3분기 국내 총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올 2분기에 이은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재정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캐나다 언론은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장에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역을 통해 트리도 총리에게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이 신분에 실렸다며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리도 총리와 전날 비공개리에 진행한 회담 내용이 유출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시 주석은 통역을 통해 실제 우리 대화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진정성이 있다면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을 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계속 건전적으로 함께 일할 것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기업들과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나 이같이 강화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여전히 활동 징후가 목격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으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읽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일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해 외무성 명의의 담화를 내고 곧이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까지 나섰습니다. 북한은 맹렬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해 한반도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17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은 그것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며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며칠 전 미국과 일본, 한국이 3자 순회 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 연습들이 유발시킨 북한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 데 대해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3자 회담 결과를 겨냥한 겁니다. 세 정상은 당시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 외무상은 이에 대해 필경 이번 3자 모의판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대변하는 최 외무상이 직접 나서 미국을 향해 강대강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전략도발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태평양을 향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계속 시험 발사하거나 정찰 위성 등을 발사함으로써 미일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랜 미국 통으로 알려진 최 외무상의 이번 담화는 지난 6월 외무상으로 승진한 이후 첫 담화입니다. 미한일 정상회담이 외교 행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북한의 외교 수장이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최 외무상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그 대외 통전 라인을 총괄을 하는 김여정과의 그 밀착도도 높고 김정은의 신임도도 전임자에 비해서는 지금 높은 거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최선의 외무상 담화에다 조금 더 무게를 싣지 않았나 싶습니다.
북한은 또최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한 지 1시간 40분 만에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7일 오전 10시 48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47km, 속도는 음속의 4배인 마하 4 정도로 탐지됐고,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을 향해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또 북한이 최근 개발한 고체 연료의 KN 계열 미사일로 전해졌고, 세부 제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난 담화와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의 미사일 도발과 핵 사용 위협 언사 등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올해 62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차 감행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 대변인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은 미한 동맹의 억제력과 미한일 안보 협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최 외무상 담화가 미한일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 정비례의 군사적 대응을 분명히 했다며 담화 직후 SRBM 발사는 이런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확장 억제력을 추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군사력을 추가 제공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도 똑같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겠다라는 논리를 이제 같이 설정한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미사일을 쏜 거는 거기에 대한 예비적 경고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9일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SRBM 한 발을 발사한 뒤 8일 만에 재개한 겁니다. 한국합참은 굳건한 미한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은 이날 오전 서해 류성룡함 등 양국 이지스 구축함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탐지자산을 통합해 연합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이 훈련이 최근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훈련으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전에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플라이트 레이더 24 등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17일 오후 미 공군의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국의 중부지방 상공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 출격은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미국이 반드시 후회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 대목은 추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전략 도발에 나설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입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 억제 강화 조치들에 북한이 대형 도발로 응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국방력 강화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2차 년도를 지나고 이제 3차 년도에 할 일들이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화성 17호 완성, 그다음에 핵실험 다시 하는 거, 그다음에 전술 핵전쟁 태세를 완비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갈 건데, 그러면은 이제 한미일이 보다 강화된 전열 경비를 해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양쪽이 충돌 코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북한은 앞서 지난 9월 26일에서 29일까지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투입된 동해상 미한연합훈련에 이어 같은 달 30일 미한일 대잠수함전 훈련 직후인 10월 4일 일본 열도를 넘어 4,500km를 날아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수석대표인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은 오늘 미국 측 북핵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일본 측 북핵 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각각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이 8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세 나라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 담화를 통해 북한 도발로 인한 영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지적하고 타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그 해결책은 추가 도발이 아닌 대화로의 복귀라는 점이 자명하다며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세 나라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양자 그리고 삼자 간 긴밀한 공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낼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협력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이 역내에서 제기하는 위협뿐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관여하는 데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continue to be open to engaging with the PRC to manage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not just in the region.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을 억제하는 데 더욱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국 등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The PRC has a responsibility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Pyongyang should not engage in unlawful and destabilizing nuclear or ballistic missiles.
아울러 중국은 북한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바이든 정부의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Our belief continues to be that we must limit the DPRK's ability to advance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s program and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우리는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든 긴밀히 관여해온 한국과 일본 등 역내 협력국이든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와 진지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여전히 활동 징후가 목격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 등에서도 일부 활동이 감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지목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과 관련해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활동 징후를 계속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4번 갱도에 대해선 갱도 입구로 가는 도로가 재건됐지만 굴착 작업 등의 정황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장 재개방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IAEA는 9월 이후에도 영변 핵단지에서 계속되는 활동과 건설 작업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 블럭이 농축시설이 가동 중인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나 유지 보수 활동과 동일시할 수 있는 방사화학연구소의 활동은 지난 9월 말 이후로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9월 말과 10월 초에는 실험용 경수로 냉각 시스템을 실험하는 징후가 있었고 10월에는 경수로의 냉각수 출구가 바뀌기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안전조치협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즉시 협력하며 IAEA 사찰단 부재기간 대두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16일 시작된 이번 IAEA 정기이사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북한은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2009년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IAEA는 현재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핵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 한국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며 북한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한중 북핵 수석대표가 화상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고 한국은 긴장을 고조하는 북한에 엄정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전날 화상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류샤오밍 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주요 결과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최근 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류 대표는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서로의 우려사안, 특히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말했습니다. 또한 류 대표는 관련국들이 정치적 합의에 계속 전념하고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긴장 고조의 악순환을 방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류샤오밍 대표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식의 견해를 공유하며 한국은 한반도 현황과 관련해 중국과 계속 소통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한중 북핵수석대표협의는 지난 7월 말 유선협의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 북핵수석대표협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김 본부장이 북한이 올해에만 6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나설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분단 이후 최초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엄정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북핵 문제의 결의에 영내 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이를 위해 관련국들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측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한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류샤오밍 대표는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와 비핵화 실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제20차 전국 대표대회를 마무리한 이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을 개최하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각각 시진핑 주석과 회담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해 향후 중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훔친 암호 화폐로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와 함께 17일 서울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대응 심포지엄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무기 개발이 직접 연계돼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VOA에 이번 심포지엄의 목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다른 가상 자산 사업자의 자금을 훔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정부와 민간 부문 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어책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자금을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12개국 이상의 정부 당국자와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기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한국과 다른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이런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더 잘 방어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 조치, 탈취 시도를 차단하고 대처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민간 금융기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16일 서울에서 정박 대북 특별부대표와 이태우 한국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비롯한 미한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2차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비롯해 가상화폐 탈취와 세탁, 핵, 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북한의 해외 파견 정보기술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실무그룹이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고 사이버 제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 미한 정책 공조를 논의했고 북한의 돈 세탁 활동을 돕는 조력자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민간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다양한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북핵 문제와 사이버, 가상자산 분야를 담당하는 두 나라의 외교, 안보, 사법, 정보당국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의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다양한 국적의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외화를 벌고 이러한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상황을 양국이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활동을 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IT 노동자들이 활동 중인 국가들의 주의를 환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업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IT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활동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난 8월에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3달 만에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15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2년여 동안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를 강탈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지난달 18일 싱가포르 국제 사이버주간 서밋 연설에서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백악관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최고 3분의 1까지 충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이란 등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보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일부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6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러시아가 이란이나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them struggle with having enough munitions to fight the way that they want to fight, so they're reaching out to Iran.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이란의 무기 제공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전투를 치르기에 충분한 군수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아마도 러시아에게 일부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이유로 전쟁이 조만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가 많은 군인과 주요 군사 장비를 잃었으며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무기 생산과 군수품 확보를 막는 무역 제한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 이전 시점의 재고를 다시 확보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미국은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관대한 나라들 덕분에 많은 양의 월동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pushed, you know, enormous amounts of winter gear into Ukraine.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보급선에 도전을 가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이 지금처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중국과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 침공이라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But as best I can tell, he's a rational actor. I think he evaluates things on cost benefit.
밀리 합참의장은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며 비용 편익과 위험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타이완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며 중국군에게 전략적으로 큰 실패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군사적으로 준비돼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militarily prepared. And one of the keys now is to make sure that Taiwan can defend itself.
밀리 의장은 미 국방부는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Current one is the pacing threat. And what do we mean by that? We mean that China is the one country out there. That geopolitically has the power
밀리 의장은 중국은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군사, 외교,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군은 결코 미군보다 더 나은 군대가 될 수 없을 것이며 50년 후에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한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기존 체계의 한계를 넘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내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첫 단계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 한일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을 획기적인 일로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미한일 정보공유약정 티사도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합의지만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는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로 가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나라는 동시에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고 이는 세 나라 모두의 방어를 향상시킨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무엇보다 3국 간의 통신 기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3국군이 통신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하게 정보와 음성자료, 위성사진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상호 운용 가능한 공동 통신 체계를 수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3국 정상이 실시간 공유에 방점을 찍은 데 주목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은 이미 2014년에 티사와 2016년에 지소미아 등을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현행 체계들로는 북한의 갑작스런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T-4의 경우 한일 양국이 중간에 있는 미국을 통해서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지소미아도 요청이 있을 때만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처럼 기존 정보 공유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istorically required that you had to ask for information.
베넷 연구원은 기존의 정보 공유 체계들은 정보를 요청해야만 하는 방식이라며 북한 미사일이 도착하기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일본이라면 그런 입장에 있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도 지소미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시간 정보 공유는 3국이 본격적인 군사 공조로 나아가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It helps to create structure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US and the Japanese and the Korean military.
스나이더 연구원은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는 미국과 일본, 한국 군 사이의 소통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기존의 지소미아는 단지 정보 교환을 제공해 주는 포괄적 합의일 뿐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군사협력의 지침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영내 통합 미사일 방어망 MD 구축의 첫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step is essentially to integrating air defenses, creating a common air picture.
통합 방공망의 첫 단계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대공 화면을 만들고 모두가 같은 것을 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공동 구조를 보유하는 것을 요격 미사일을 낭비하지 않도록 방공 활동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통합된 체계, 적어도 통합 전투 관리 체계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역시 비슷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Now that is the beginnings of regional missile defense.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이번 합의는 영내 미사일 방어로 가는 첫 조치일 수 있다며 자신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번 3국 정상의 정보 공유 합의를 더 큰 목표를 향한 계약금 성격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read it also as a sort of down payment on the much bigger goal.
스나이더 연구원은 3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더 큰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에 반발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외부 위협에 맞서 방어력을 높이는 것에 간섭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한국 국방부는 3국의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합의가 미국 주도의 영내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 당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이 고도로 발달하는 상황에서 3국의 정보 공유 능력 강화는 결국 북한과 이를 묵인한 중국이 부분적으로 자초한 것이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I mean, North Korea has really made this, forced this to happen.
구형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탄도를 추적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KN-23의 경우 탄도 추적이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을 개발할 동안 중국은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용인함으로써 미한일 세 나라가 정보 공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마이크 윌츠 공화당 하원의원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으로 미군이 개입할 경우 영내 동맹국들의 협력을 끌어낼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들이 방어 역량을 갖추도록 미리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월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유럽에서 가진 것과 같은 의견 일치와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other piece that was concerning is the sanctions of our allies. I asked some members of the Philippine Congress how they would feel about the United States.
월치원은 16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미 국방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군 개입과 관련해 우려되는 또 다른 문제는 우리 동맹국들의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필리핀 의원들에게 미국이 타이완 방어를 위해 필리핀 영공이나 영토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찬반이 엇갈렸다는 설명입니다. 월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와 관련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동맹국들의 군사물자를 제공하고 그들이 방어 역량을 갖추도록 미리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ggest lesson that we need to learn is we need to arm our allies and help them defend themselves.
앞서 월치원은 지난 3월 하원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계획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고 한국은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루벤가이고 하원 의원은 이날 대담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화당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측면에서 매우 일치한다며 특히 타이완이 방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re very much aligned with many aspects of what the Republican Party thinks.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매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완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는 특히 국방수권법안 등을 통해 타이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는 동시에 스스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갖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엘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 국방전략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우선 작전구역이라며 국방부는 이 지역에서 특히 국방전략에 기술된 통합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ndo-Pacific is the priority theater with a particular focus on what the strategy describes as integrated deterrence.
라트너 차관보는 통합억제에 대해 역량의 모든 영역이 정부의 접근,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전체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방전략에 새로운 작전 개념이 도입됐다면서 이는 동맹국과 파트너에 실제로 초점을 맞추면서 국방부가 매일 하는 작전과 활동, 투자를 모두 일치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끄는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서는 일본과 한국 등 동남아시아 부서 그러면서 자신이 이끄는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서는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시아부터 남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역내 전체에 걸쳐 이런 활동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8년 연속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63개국이 공동 제안국에 동참했는데 한국도 4년 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북한 대표는 이날 한국의 이태원 참사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7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6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또다시 채택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 EU가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Si no hay objeciones, así queda acordado.
유럽연합 유엔 대표부 대변인은 결의안 통과 뒤 뷰웨이에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등 63개국이 공동 제안국에 동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한 60개국보다 3개국이 늘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찬성하는 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반대국은 소수로 줄어들면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해왔습니다.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의 주 유엔 대표부 미로슬라프 클리마 차석 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지난 1년간 어떤 개선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solution reflects our deep concern with regard to the seve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ep.
클리마 차석 대표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위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한 한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우려와 요구를 북한 정권이 외면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의 배종인 차석 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계속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게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t is deplorable that the DPRK diverts its resources which should be spent on improving the human rights.
배 차석 대사는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인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했다는 우려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포함해 북한 정권의 지금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도 북한 당국이 주민의 복지보다 무기 개발에 전념하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영국 대표는 북한이 재원을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영구적 변화와 개선을 가져오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cease diverting its resources to its illegal weapons programs and to focus on working to bring about permanent change.
영국 대표는 또 북한의 코로나 규제 조치가 북한 주민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거나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 자의적 구금, 종교나 신앙의 자유 결여 등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실상과 규모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런 요구와 결의안 내용을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날 발언권을 통해 결의안이 지적하는 인권 침해들은 북한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는 인민 대중 제일주의 원칙을 갖고 사회생활 전반에 이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do not exist, nor can they ever exist in our country.
김 대사는 특히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지적하며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한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국정운영의 부실로 인해 전례 없는 압사 사망의 인재를 촉발시킨 한국이 정치적 대립을 서슴지 않고 국내외 비판을 누그러뜨리려 유엔 무대에서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The having triggered man-made disaster,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한국의 배종인 차석 대사는 그러나 북한의 모든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최근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r. Chair, we will not reply to every single groundless accusations made by the DPRK against my government.
배차석 대사는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가 이 비극의 희생자들을 위해 애도를 표하는 동안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인간애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이러한 몰인정한 행동들에 대해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과 러시아 등 10여 개 나라가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지만 어떤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하고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규제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억류 관행을 심각한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북한의 국제사회 진상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억류 중인 외국인들의 권리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15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를 대표해 뷰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납북자와 북한 내 억류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소는 미안일 정상이 지난 13일 캄보디아에서 가진 3국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뷰의 논평 요청에 북한에 의한 그리고 북한 안에서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납치와 실종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진실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방을 알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려왔다면서 모든 납북자와 실종자의 생사 여부를 조사하고 규명할 수 있도록 북한이 국제사회 그리고 일본, 한국 등 관련국들과 관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외국인들과 관련해 가족들에게 그들의 상태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억류자들이 인도적인 환경에서 수용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북한이 당사국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의무에 따라 부당한 대우와 고문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씨 등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 3명과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3명 등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또 북한 내 기독교인을 돕다가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중국인 장문석 씨도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6일 채택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도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당국의 비협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전달한 수많은 통보문에 북한이 동일하고 실체가 없는 답변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VOA에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포함해 북한의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 이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일본인 납북자와 구금된 한국인 6명의 실종에 대해 규명할 것을 북한 정부에 계속 요구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최대 항구인 남포에 새 유류 저장 탱크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 반입되는 유류가 전혀 없는데도 저장 시설은 점점 많아지고 유조선들도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에 새로운 유류 저장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플랜랩스가 최근 남포 유류 밀집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지난 8월만 해도 원형 부지만 조성됐던 지점에 유류 탱크로 보이는 대형 물체가 보입니다. 특히 3개월 전 위성사진에서 볼 수 없던 그림자가 이 유류 탱크 바로 뒤로 드리워져 있고 그 길이가 주변 다른 탱크의 그림자와 차이가 없어 비슷한 높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 유류 탱크의 지름은 약 30m로 지름 15에서 20m 정도인 주변의 다른 탱크보다는 부피가 큽니다. 북한은 지난 8월 공터였던 이 부지에 원 형태의 바닥을 조성했으며 이후 9월과 10월 외벽을 쌓아 올리는 듯한 움직임을 노출하더니 11월 초부터는 유류 탱크의 윤곽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지름 23m의 유류 탱크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0년엔 유류 탱크 건립 목적으로 보이는 원형 부지 4개를 조성했으며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엔 지름이 각각 30m인 유류 탱크 3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시설 확충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것을 포함해 모두 29개로 늘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시설까지 더하면 조만간 30개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올해 유조선 접안 시설 2개를 완공했는데 이로써 남포 일대에는 더 많은 유조선이 드나들며 전보다 많은 양의 유류를 하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유류 탱크와 유조선 하역 부두를 추가로 짓는 배경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비연료 제품인 윤활유와 아스팔트 등을 수출할 뿐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연료용 유류를 수출한 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해온 러시아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대북 유류 반입량을 계속 0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 연료용 유류를 공급하는 나라가 공식적으로는 없는데도 유류 탱크와 하역 부두가 계속 확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대에 유조선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점도 연관성을 의심해볼 만합니다. BOE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남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유류 항구를 드나든 유조선은 6척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기간 이 일대에 구름이 낀 날이 총 8일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유조선이 입출항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미국 정부 등은 위성사진에 포착된 유조선의 크기와 접안 횟수 등을 토대로 북한의 불법 반입된 유류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조선 한 척당 선적할 수 있는 유류량을 최소 7천에서 최대 3만 3천 배럴로 추산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8척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한 달 동안 최소 5만 6천 배럴에서 최대 26만 4천 배럴의 유류가 북한에 밀반입됐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밀 반입된 유류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이 보고한 비연료성 유류의 대북 공급량을 바탕으로 올해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 양을 약 19,892배럴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의 13.22% 수준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노비축이라는 독극물로 민주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를 암살하려 시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나발리가 이 같은 공격에서 살아남아 해외에서 회복된 후 용감하게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크렘린 당국은 뻔뻔하게도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정적을 독살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을 규탄하며 크렘린 당국에게 화학무기를 완전히 선언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나발리의 가족과 동료 그리고 전 세계의 지지자들과 함께 나발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합니다. 다른 러시아 운동가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는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를 모스크바의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그가 조작된 혐의로 인해 구금돼 있는 동안 러시아 당국은 그가 러시아 군대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카라무르자는 현재 재판 전 구금 중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크렘린 당국이 카라무르자를 탄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2015년과 2017년 두 번 독극물 공격을 받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같은 탄압은 러시아 인권 가해자들에게 제재를 가한 마그니츠키법에 대한 그의 업적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렘린 당국은 가혹한 징역형이 포함된 광범위한 검열법을 포함해 러시아에서 반대자와 독립언론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크렘린 당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가하고 있는 잔혹행위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이 아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많다는 것도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알렉세이 나발리,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 등 러시아 내 정치범들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의 거짓말에 진실로 맞서고 있는 수천 명의 다른 용감한 러시아 시민들과의 연대를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